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기에 성도 여러분께 주님을 믿고 같이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갖고 무엇이 중요한가 소재로는 죄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훔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었으니 아마도 6, 7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대각선으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적어도 매일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과자하고 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진열되어 있고 야채 과일들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아마도 심부름을 갔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줌마, 아줌마 하고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더라고요. 또 크게 불렀습니다. 아줌마 하고 말이죠.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에 들어온 먹고 싶었던 작은 아마 사탕 봉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자 봉지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인지 그 사탕 주머니를 얼른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냅다 달렸습니다. 왜그 장면이 마치 3인칭 시점으로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제 모습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 뒤던가 아니면 방에 숨어서 그것을 먹었겠죠. 이 모든 과정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고 가게 주인도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였죠. 이제야 40년이 넘게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난 지금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이 왜 갑자기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그 묘한 기분이 지금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정복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적의 일중 하나로 기억되는 여리고성의 정복은 전능하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진정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일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하며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바로 7장은 아이에서의 패배가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다웬 옆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합니다. 마치 여리고 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요. 아이를 엿보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 많은 사람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을 보면 그 첫 시도가 실패하고 그렇게 패하고 맙니다. 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이 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영문을 모르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위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픈아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수아는 6절에서 정말 넋이 나간 듯이 옷을 찢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흙을 머리에 끼얹고 주님께 울부짖었죠. 주님 왜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가 요르단강을 굳이 건너게 하시고 건너라 해서 건넜더니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지게 하셨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한 묻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겁에 질린 채 등을 보이고 도망쳤으니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이름을 걸고 우리가 나온 것을 그들이 아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지고 없어지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하는 정말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패배를 안았으니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패전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정말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정말 믿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며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버젓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또 힘이 빠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상황을 치유할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주가 뽑는 지파 가운데서 가족들대로 나오게 하고, 또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또 나오게 하고, 주가 뽑을 집안 안에서 남자끼리 모두 나오게 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 즉, 그 저주받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를 불로 태우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주님이 시킨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의 가족 중에서 세라의 족속의 가족이 뽑혔으며, 세라의 가족 중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그중 삽디가 뽑혔고,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또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로 차근차근 좁혀올 때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속으로 벌벌 떨지 않았을까 합니다. 설마 나를 알까? 이렇게 깊이 숨겨놨는데 나를 알까? 그러다가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됨을 보면서 그 불안함이 극에 달했겠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겨진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아간은 대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장막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주위 앞에 놓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모두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그리고 가장 처참한 마지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하고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정말 끔찍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그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감당해야 했다면 저도 벌써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머물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의 전제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사실 알면서도 짓습니다. 오늘 아간이 지은 죄는 이미 주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알았으면서도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죄를 지을 때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죄임을 사실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본 것을 탐합니다. 계속 나오죠?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요. 네 번째로 보고 탐낸 것을 취합니다.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하고 이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고 탐을 내어 취한 것을 감춥니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즉, 죄를 범하는 과정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꼭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죄들도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죄를 짓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보고, 탐을 내고, 취하고, 그것을 감춥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침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짓게 되는 혹은 지었던 그 죄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에 대해 정말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큽니다. 상당한 경고입니다. 아이를 함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패배를 시키면서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당장 그곳을 함락하지 못하게, 성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가 깨끗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일은 허사이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나 사이의 죄라는 벽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죄를 진 채로 행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에서 기억하거든 24절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허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얼마나 우리가 신중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나아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듯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피를 통해 깨끗함을 입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친절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죄를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리게 됩니다. 내 죄가 내 눈에 뜨지 않게 하고 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 죄를 덮으려 하는 그 죄성과 본성에서 일어나 나와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보면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법을 보여주시고 불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내 죄성에서 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죄를 지은 내 자신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대로 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내면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길 바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룩히 그렇게 떼어내어 구별하여 나를 그 거룩함 속에 떼어서 그 안에 머물게 하며 범죄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성과 그를 통한 나의 죄를 그렇게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셋째,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구별은 내일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러한 죄의 제거는 내 믿음의 한 발짝 내딛는 내일을 위한 어떤 중요한 한 걸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미끄러져서 뒤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넷째, 불법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법이 제거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이 제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일어납니다. 죄가 제거됩니다. 죄를 보여주시는, 즉 이스라엘에서 아간을 제거했듯이 죄를 덮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을 큰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한다면 99가 잘했다 하더라도 1이 죄를 지었다면 그 1을 덮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 죄를 완전히 도려내어 제거하시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주님은 올바른 관계를 우리와 함께 유지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 없기에 그 죄는 아간이 죽음으로써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었듯이 죽음으로밖에 그 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어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은 죄 자체에 대해서 결코 자비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는 무서운 사실이요 또한 심각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1741년에 행한 이 설교는 영어로 하면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 이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였으며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보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분노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보다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잘라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악에 상관하지 않거나 증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임박해 있습니다.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미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이미 그들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밑에는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지금 건강하다거나 사고의 위험이 없다거나 주위에 눈에 보이는 위험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반복된 경험은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이 현재 영혼의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바로 다음 발걸음은 내세로 내딛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징조도 없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지옥의 구덩이를 덮고 있는 썩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껍질의 표면은 너무도 약해서 그들의 최종을 지탱시켜주지 못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한낮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날아갑니다. 아무리 예리한 눈이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이 세상에서 취하여 지옥에 던져넣는 방법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자연인의 진지한 추구에 대해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고 상상하든지 자연인이 종교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영원한 멸망에서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격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것만큼이나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설교죠. 참으로 요즘에 듣기 어려운 그런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 참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자석처럼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는가 하면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지옥에 넣으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이의 정복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봉사, 예배의 참석, 성도를 돕는 것 등등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이 좋고 훌륭한 좋은 것,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죄를 깨끗이 하시기 전에 있다면 그런 것을 한다면 주님에게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일어나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서 비뚤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어느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다르냐 하고 말이죠. 그분은 대답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항상 달려갔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로부터 항상 도망쳐 달립니다. 하고 말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충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교통이 주님과의 교통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참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불법과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덮고 있었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라는 장애물을 도려내어 주님의 죄로 씻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해진 상태로 주님을 진정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에, 그리고 그렇게 또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매일매일 죄성과 싸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매일매일 죽는 삶을, 그리하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간이 죄를 지었던 그런 과정을 봅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면 참 마음을 돌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